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0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피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찬란한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일상의 두려움을 넘어 어떻게 참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등반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거리두기와 분리를 의미합니다. 갈릴레아 호숫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고 제자들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산으로 이끄신 것은 복잡한 일상의 소음과 책임감으로부터 잠시 분리되어 영혼의 숨을 고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침묵하는 시간, 나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응시하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분리의 공간이 확보될 때 비로소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바라보는 심리적 시야를 회복하게 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피처럼 하얘졌습니다. 성서신학적으로 이 빛은 예수님 내면에 본래 존재하던 하느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는 영성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참자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두꺼운 거짓자의 옷을 껴입습니다. 내 직업이나 실패의 경험이 존재의 전부라고 믿으며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불산의 주님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을 닮은 고귀한 참자의 빛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파괴적인 심리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흥분해서 나섭니다.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막을 지어드리겠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눈앞의 영광과 평화를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었고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는 산아래의 일상으로 내려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회피로 볼 수 있습니다. 직면해야 할 현실의 고통이나 관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종교적인 체험 뒤로 숨어버리는 방어기제죠. 베드로가 지으려 했던 초막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안락지대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감옥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안주할 텐트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은 베드로의 그 초막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느님을 통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고요히 귀 기울이는 경청의 과정입니다. 이 장엄한 현존 앞에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와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따뜻한 어루만짐이야말로 깊은 심리적 치유의 순간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마비된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고 다정한 손길로 일으켜 세우시며 환상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산 아래 고통스러운 일상의 현실 속으로 걸어내려오십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산 꼭대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산 위에서 체험하는 은총을 가슴에 품고 상처받은 이들이 기다리는 일상의 십자가를 향해 용기 있게 걸어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내가 숨어있으려 했던 초막은 무엇인지 성찰해봅시다. 내 안에 이미 심어주신 빛나는 참 자아의 존엄성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내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
1분 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세상과 인간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자라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자 다시 오시리라 굳게 믿으며 복된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인디콤에서 펴낸 인천교구 조용필 신부님의 그대로 괜찮은 너에게 가운데 고통은 성숙의 학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 사이코패스도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거지 자신의 고통은 즐기지 않는다. 인간은 태어난 이상, 아니 동물들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숙하지만 동물은 무력해진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고통이라면 너무나도 잔인한 말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피할 수 없다면 버텨라. 고통 중에 그 의미를 알기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고통의 때를 잘 버텨내면 성숙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니체는 말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도 힘들다면 맹자의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말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우리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동물과 다르다. 고통으로 성숙해질 것이고 강해질 것이고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다. 피할 수 없다면 버텨라. 고통은 성숙의 학교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 CD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편견.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이 다르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편견을 갖고 냉대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보는 듯하다. 내가 싫어하는 감추어진 내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편견은 요건만 충족되면 언제든 바로잡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고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게 문제다.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방해하고 있다.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뭘까? 살아온 환경과 문화, 삶의 방식이 모두 나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직접 교류하며 실질적인 접촉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그들과 실상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설에서 많이 본 것 같다. 수십 번 보았다 해도 한번 체험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닫히고 제한된 사고방식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어젖히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공감하면 된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다. 동등한 위치여야 하는데 나와 동등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저들이 서로 낮추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 점점 걱정이 많아진다.
라틴어 모테토 준비해보았습니다. 팍툼 에트 실렌시움. 예, 이루셨고 그리고 침묵하셨도다 라는 곡. 리차드 네링 작곡의 작품을 더 캠브리지 싱어즈가 연주합니다. 대제 공동체 성가 준비합니다. 이 대제 공동체 곡은 대체로 가사와 주선율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이 보이죠. 이 곡 또한 그러합니다. 라틴어로 연주합니다. In Resurrection의 뚜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In Resurrection.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필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가 프리 시온 드롭스 캔디 지금 시작해요 easywe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방문 의지를 밝히며 이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미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유와 기회의 정신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을 받아들여온 포용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미국인 교황이라기보다 우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교황이라는 표현을 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보편교회의 목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가족 역시 이민자 배경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주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 실업률이 지난 분기에 5.4%에서 5.6%로 급증하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구직을 권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분기 대비 7천 명 증가한 총 17만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실직자와 더불어 추가 근무를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미활용률 역시 13.8%까지 상승하며 약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실직 상태에 놓인 구직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청년층과 마오리, 태평양섬 출신 주민들이 이번 고용 한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 뉴질랜드 여야 정치권은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높은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채용을 보류하며 어려운 분기를 보냈다면서도 기업 신뢰도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 노동당의 바바라 에드먼즈 재무대변인은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담한 성적표라며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를 약속했던 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실업난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장 악화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및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스캔하고 포장하는 셀프 계산대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매장 직원의 노동을 직접 대신함에 따라 슈퍼마켓은 상당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 권리단체와 고객들은 유통업체가 절감한 인건비 수익의 일부를 가격 할인이나 적립 혜택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업계 측은 셀프 계산대 도입의 본래 목적이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과 결제 편의성 제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무인 계산기 설비 도입 및 유지 보수 비용, 시스템 업데이트, 도난 방지 보안 기술 구축 등의 상당한 초기 및 지속적 비용이 투입됐으므로 이를 단순한 인건비 절감으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직접 계산 업무라는 노동을 부담하는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빠르게 계산을 마칠 수 있는 편의성 자체를 서비스 이용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의견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부대표 세인 존스는 의원 출마 자격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이를 다다음 선거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투표권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나 존슨은 이민자들의 의원 출마 자격에 거주기간 등 제한을 두는 방안을 선거 매니페스토에 포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당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중국 태생 녹색당 로렌스 쉬난 의원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사건 이후 나왔습니다. 피터스는 쉬난 의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으며 존스 역시 이에 동조하며 이민자의 참정권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대변인은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일부 총선 후보들 역시 해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당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스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스미스는 민간 부문 일자리의 54%만이 연간 임금 인상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4분기 동안 거의 정체돼 4년 만에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고드는 임금 인상률이 2%에서 3% 범위로 수렴하고 있으며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을 이유로 생활비를 더 많이 꼽는 반면 직원 유치나 유지의 필요성은 줄여서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규모 임금 인상 열풍보다는 정당화 사회의 변화를 시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비엔젯의 연구 책임자 스티븐 토플리스는 노동비용지수로 측정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바닥을 쳤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민간 부문 LCI의 연간 상승률은 2.0%로 중앙은행의 전망치를 소폭 웃돌았으며 중앙은행의 목표치와는 부합하지만 하향 안정화를 가정하는 중앙은행의 전망과 현실 간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마운트 쿡 공항은 영하 10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초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전국적으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웰링턴에서는 드물게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랜스파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뉴질랜드 국민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마운트 쿡 공항이 오전 6시에 최저 기온 영하 10도를 기록했으며 푸카키 공항은 같은 시각 영하 9도를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오늘 아침 6시 기준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 크라이스트처치는 영하 3.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관광명소인 퀸스타운은 영하 5.2도를 기록했습니다. 인보카길은 영하 5.3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최저기온이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은 오늘 아침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밀턴 공항은 오전 5시에 영하 2.4도를 기록했습니다. 타우포는 영하 5.8도, 팜머스턴 루스는 영하 2.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아침 북섬 대부분 지역과 남섬에도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밀턴과 테쿠이티는 북섬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내일 아침 영하 5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액트 후보 폴 헨리는 플렌하임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당 투표는 액트에, 지역구 투표는 국민당에 하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카이코우라 지역구 액트 후보 바로 앞에서 이러한 호소를 펼쳤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보도팀인 헨리 후보에게 그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역시나 카이코우라 지역구 액트 후보 톰 스프너 바로 앞에서 헨리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작용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리 후보는 말했습니다. 할리는 톰 후보가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액트에 투표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할리는 지난 선거에서 카이코우라 유권자 중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 투표보다 정당 투표로 액트에 표를 던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엠벌리 인근에 사는 자영업 엔지니어인 43살 스푸너는 4선 의원인 국민당의 스튜어트 스미스, 뉴질랜드 제1당 비례대표 제이미 아버클, 그리고 노동당 소속으로 말버로 구 의원을 지낸 맷 플라이트가 경쟁자입니다. 스푸너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어쨌든 액트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으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는 아침 서리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차가운 남풍이 불다가 저녁부터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겠고 저녁부터는 따뜻한 북풍이 점차 불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com JMP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첫 집을 사는 교민분들 혹은 처음 집을 파는 교민분들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과 과정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랑이 베이 롭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두면 좋은 팁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은준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마랑기 베이 로펌의 윤영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오클랜드 노어쇼에서 프로퍼티를 사고 팔 때 제공하는 리걸 서비스, 보통 컨베이언싱 업무라 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집을 처음 사시거나 파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집을 사시는 분들이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오퍼를 하려 할 때 보통 어떻게 오퍼를 해야 하나요?
네, 우선은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 분께 연락을 하셔서 그 집에 관심이 있음을 밝히시고 가격적으로 집을 파는 벤더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신 후에 바이어로서 희망하시는 오퍼 가격을 정해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을 통해서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바이어분들은 적절한 컨디션들을 선택하게 되시고 그 선택한 컨디션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하나 충족해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컨디션들이 충족되면 계약이 언컨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때 합의한 계약금 보통 10% 정도 계약금 표준적으로 잡으시고요. 만약 10%가 아니더라도 바이어 입장에서 갖고 계신 현금이 현재 그보다 안 될 때 특정한 금액,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도 이렇게 제시하셔서 벤더분께서 받아들이시면 계약서 안에 이제 합의한 디포짓 금액도 넣게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시는 이제 세틀 날짜, 세틀이라는 거는 이제 잔금 지급을 의미하는데요. 세틀 날짜도 이제 서로 간에 정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하는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내고한 가격이 정해져 있게 되고요. 바이어가 원하는 컨디션들을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이제 선택하셨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희망하는 서로 조율된 세틀 날짜, 잔금 지급 날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further terms of sale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추가 페이지에 추가 조항을 넣으실 수도 있고 또는 벤더 입장에서는 이 집에 대한 어떤 특이 사항을 명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표준 워런티 조항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벤더가 줄 수 없는 워런티 사항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명시함으로써 그러니까 디스클로저 하는 겁니다. 바이어에게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 회사에서 권고하는 여러 사항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를 넣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보기를 또는 빌딩 인스펙션 등을 통해서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넣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바이어분들이 무조건 이제 컨디션 없이 오퍼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차를 거쳐서 오퍼할 수 있게끔 리마인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어가 어떤 컨디션들을 선택하게 되며 또한 각각의 컨디션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컨디션을 담아놓은 섹션이 있습니다. 그 섹션에는 기본적으로 표준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낸스, 림, 빌딩 리포트, 톡시컬러지 리포트, OI 액트 등의 컨디션들이 선택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어가 필요한 컨디션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각 컨디션들은 보통 10 워킹 데이를 잡으시는데요. 이는 해당 컨디션을 충족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 서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날짜 이후로 그 날을 제외하고 그 날짜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워킹 데이가 카운팅이 되는데요. 워킹 데이란 개념 자체는 주말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반 워킹 데이를 의미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0번째 워킹데이가 되는 날까지 선택하신 각 컨디션들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파이낸스와 림, 빌딩 리포트 컨디션들을 기본적으로 선택하시고 약 10 워킹데이, 약 2주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선택하셔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컨디션들을 충족해 나아가시게끔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림, RIM, 그리고 이제 빌딩 리포트 컨디션들을 예, 10 워킹 데이스라고 이제 선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각각의 컨디션 중에서 그럼 그 파이낸스는 예, 무엇일까요?
네, 파이낸스는 첫째 구매자의 경우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론, 모기지 용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첫째 구매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의 모기지 매니저분들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 등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바이어분들 중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아 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레터가 있다 하더라도 구입하려는 집이 은행 입장에서 은행 담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괜찮은 집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카운슬에서 발행한 림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빌딩 인스펙션을 통해서 나온 리포트를 리뷰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제 그 집을 담보로 설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에 관한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있다 하시더라도 사전 승인이 있다 하시더라도 계약서에 파이낸스 컨디션을 10 워킹 데이 정도 선택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은행으로부터 파이낸스 어프로블 이제 받으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엔 그 림 리포트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림은 랜드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의 약자로요. 보통 카운슬에서 그 집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각종 인허가 또는 그 집에 연관된 어떤 리소스 매니지먼트 액트라는 뭐 개발 허가에 관한 여러 그 컨디션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정리해 놓은 서류입니다. 그래서 카운슬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원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그 이메일로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림 리포트를 신청하시게 되면 10 워킹 데이 정도 넉넉히 이제 잡아서 그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컨디션 듀 데이트를 10 워킹 데이가 아니라 좀 짧게 잡으신 경우, 예를 들어서 5 워킹 데이로 잡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전트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수의 부동산 그 리스팅 에이전트 분들께서 마케팅 또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린 리포트를 미리 띄워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이제 바이어 분께서 프로퍼티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갖고 있는 제공된 그 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림이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은 이제 다시 어플라이 해야 되나 생각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케팅 과정에서 신청하셨던 림이 그렇게 오래된 림은 아니니까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림 리포트 안에는 카운슬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은 카운슬 허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빌딩 컨센트를 신청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컨디션들을 이제 처음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집을 지어 나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인스펙션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낸스 인스펙션을 통과하면 이제 카운슬에서는 이제 CCC라고 합니다. 코드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켓의 줄임말인데요. CCC가 이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체크해야 되는 중점 사항이고요. 그냥 참고로 CCC라는 거는 이제 빌딩 액트라는 법이 1991년에 개정된 바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르면 1992년 약 7월 중반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이제 빌딩 컨센트에 따른 CCC가 발급된 게 아니라 빌딩 퍼밋이라는 그 시스템 하에 집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림에 빌딩 퍼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 리포트를 보실 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허가가 났는지 완공이 되었는지 그 기록의 그 시점에 따라서 때로는 빌딩 퍼밋이 바로 그 체크하셔야 되는 기록일 수도 있고요. 1992년 7월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빌딩 워크에 있어서 빌딩 컨센트, 그 다음에 CCC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림에는 그 밖에도 카운슬에서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이제 여러 사항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한데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없어야 되는 기록은 뭐냐면은 unauthorized building에 관한 어떤 기록이 있다면은 이거는 카운슬 입장에서는 허가하지 않은 빌딩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이제 주의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CC를 득하지 않고 뭐 데크를 만들었다거나 무허가로 뭐 토일렛을 하나 더 이제 집에 만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카운슬에서 이제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 바로 unauthorized building이라는 섹션 하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프로퍼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됐건 허가받지 않은 빌딩 워크를 한 경우 나중에 집을 팔 때 당연히 이런 린 리포트 컨디션 하에 바이어 또는 바이어 변호사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이미 그 CCC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흐름,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미처 CCC를 받지 않은 경우 차선책으로 COA라는 거를 이제 파는 분 입장에서는 득해서 림 리포트 안에 업데이트를 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COA라는 거는 Certificate of Acceptance의 약자로서 공사를 해 놓고 그 당시에 카운슬의 어떤 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공사를 하였으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집을 팔기 전에 특히나 카운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해놓은 빌딩 워크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COA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게끔 차선책이나마 바이어 입장에서 오퍼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갖다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그라운드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림 리포트에는 여러 가지 그 지도 맵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지도들을 통해서 뭐 상하수도 이제 공공 카운슬에서 이제 설치한 상하수도의 어떤 그 맵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딩 관련해서 이 지대가 낮은 지역인지 아니면 뭐 큰 비가 오더라도 플러딩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지대적으로 높은 데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빌딩 리포트인데요. 이건 또 어떤 것일까요?
네, 빌딩 리포트 컨디션은 계약을 성립한 후에 이제 주어진 시간, 이제 예를 들어 10 워킹데이를 선택하셨으면 그 10 워킹데이 안으로 빌딩 인스펙터를 이제 선정을 하셔서 구입하시려는 집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받으신 후에 빌딩 인스펙터 분이 작성한 리포트를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벤더 분과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 나온 여러 가지 수리가 필요한 부분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시고요. 빌딩 인스펙터 분들은 이제 집안 곳곳에 습도 측정, 예, 습도를 측정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혹시 어느 부분이 리키의 이슈가 있지 않은지 리키 빌딩 여부를 갖다가 판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브랜뉴 하우스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항상 뭐 집이라는 게 이제 관리하셔야 되고 또 메인터넌스 해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는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 있는 여러 메인터넌스 이슈들 포함해서 벤더에게 이제 묻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안에서 이제 파악된 메인터넌스 이슈들을 어느 정도까지 벤더가 이제 세트 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고쳐줄 수 있는지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이제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어느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시게 되는 거죠.
다음은 그 톡시콜로지 리포트인데요.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톡시콜로지 리포트는 이제 마약 잔여 성분 탐지 또는 분석하는 리포트를 받아봄으로 해서 그 안에 혹시라도 뭐 메탄페타민이라든가 이제 여러 마약 성분이 혹시 집 안에 검출되는지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마약 성분이 탐지된 집의 환경이 특히나 자녀가 있는 분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 이제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파이낸스 컨디션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제 마약 탐지 테스트를 통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집은 이제 담보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파이낸스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OIA 액트인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뉴질랜드에서 이제 주택, 거주할 집을 구입하시려는 상황 또는 주택이지만 직접 거주 안 하더라도 투자형으로 집을 구입하시려는 개인 바이어 입장에서 내가 과연 그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냐 없냐 여부를 일단 확인하시고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예외적으로 호주, 싱가포르 시민권자들은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 요소들이 없습니다. 뭐 허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경우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세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주택을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영주권자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OIA Act라는 Overseas Investment Act라는 법에서는 지난 1년 전에 이 영주권자분이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했는지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1년 전에도 영주권자인 이분이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사이에 183일 약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그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뉴질랜드에 실거주해야 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텍스 레지던트 이어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여야만 영주권자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들 이제 손님분들 이제 문의하시는 분 중에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만 영주권을 따고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다시 뉴질랜드에 와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세부 사항에 비춰봤을 때 1년 전에도 뉴질랜드를 홈으로 거주하셔야 되는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1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1년을 기다려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고 그 1년 안에 6개월을 실거주하시고 텍스 레지던트임을 이제 컨펌 하셔야 비로소 이제 이 OIA 액트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퍼를 하시고 부동산을 사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오버시스 인베스먼트 액트 하에 영주권자한테는 오버시스 인베스먼트 오피스라는 기관에서 컨센트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집 한 채는 살 수 있게끔 이제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one main home to live라고 하는데요. Overseas Investment Office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을 컨센트를 받으시는데 컨디션은 뭐냐면요. 이제 컨센트를 주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조건이 바로 그 컨디션인데요. 집을 구입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부동산 등기의 명의가 등재되고 나서 1년 단위로 각 1년 단위로 6개월 이상을 그 집에 원 메인 홈 투 리브이기 때문에 실거주해야 되는 컨디션으로 오버시스 인베스먼트 오피스에서 컨디셔널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1년 단위로 6개월 이상 집에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 컨디션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집을 팔아야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시스 인베스먼트 액트의 경우도 뭐 시민권자야 뭐 별 문제 없이 주택을 사시겠지만 혹시 주변에 영주권자로서 그 한국에 아니면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뉴질랜드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부 조건을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그 듀 딜리전스라고 있는데요. 예, 이건 어떤 거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각의 컨디션들은 파이낸스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 림 리포트 컨디션, 그 다음에 오버시스 인베스먼트 액트 컨디션들은 각각의 컨디션이 갖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는데요. 그 틀이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선택하신 시간 내에 절차를 거쳐서 빌딩 인스펙션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림 리포트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어프로블 레터도 받아보시고 해서 하나하나 충족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프로퍼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오퍼하셨을 때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고 또 자세하게 알고 난 시점에서 이제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오퍼를 했을 때와 비교해서 아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 됨으로써 아 이 프로퍼티는 내가 구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캔슬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컨디션입니다. 영어로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요. 보통 due diligence는 어떤 기본 컨디션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오퍼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further terms of sale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추가 조항을 넣는 공란의 페이지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 컨디션으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역시 due diligence 컨디션도 한 10 working day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컨디션들과 동등하게 비슷한 그 기간을 잡으시고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프로퍼티를 구입할지 안 할지를 이제 커미트먼트를 이제 결정하는 시점에서 구입하는 이보다 이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캔슬하고 싶다 할 때 바로 이 due diligence 컨디션을 의지해서 사용해서 이제 담당 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이제 파는 쪽 변호사분들한테 cancellation 노티스를 보내게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컨디션이고요. 벤더분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부동산 계약이 쉽게 캔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보통 바이어 마켓이라고 하죠. 바이어분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시기에 due diligence 컨디션을 넣는 게 쉽고 용이한 상황이고요. 벤더분들에 따라서 나는 due diligence 있는 컨디션은 오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프로퍼티에 있어서 이제 마음에 드시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due diligence를 받지 않는 벤더분한테 일반적인 표준 컨디션들을 이용해서 오퍼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한 번 더 나는 검증할 시간을 제대로 갖고 그 안에서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용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많죠. 예,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예, 간략히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IRD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영어로 Brightline Property Rule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뉴질랜드에도 양도소득세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을 구입하셨을 때와 그다음 파셨을 때 각각의 가격을 비교해서 이익이 난 경우 그 이익에 있어서 이제 IRD가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1 정도 부과할 수 있는 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컴택스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메인홈이라고 이제 그 브라이트라인 프로퍼티 룰에 보면 메인홈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메인홈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기간 중에 반 이상을 실거주하신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메인홈은 항상 익셉션입니다. 그러니까 익셉션이란 말은 자기가 직접 거주했던 집, 그러니까 총 소유한 기간의 반 이상을 실거주했던 집은 집을 뭐 2년 안에 판다 하더라도 그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브라이트 라인 프로퍼티 룰 상에 그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는 2년이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형 주택, 아까 메인홈은 익셉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고요. 투자형 주택에 있어서 집을 사고 파는데 2년 안에 집을 팔았고 투자형 주택을 팔았고 그 2년 안에 팔므로 해서 이익이 생겼다 하면 바로 이제 ILD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걷는 건데요. 여기서 2년의 기준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은요. 그래서 2년을 따지는 기준은 등기상에 바이어의 이름이 올라간 시점, 보통 이제 세틀먼트 데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세틀이라는 게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보통 바로 세틀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거의 바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등기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데요.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은 2년을 이제 계산하는 그 엔딩 포인트는 나중에 집을 팔기 위해서 계약한 날짜, 계약서 날짜죠. 등기상에 이름이 올라간 그 날짜부터 시작해서 판매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날짜까지 2년 안에 투자형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 했을 때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교민분들이 집을 사거나 팔 때 예, 알면은 좋은 팁에 대한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이랑기 베이로 윤영준 변호사와 함께 첫 집을 사는 교민분들 혹은 처음 집을 파는 교민분들을 위한 팁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지상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치성 작곡 집수록곡 중에서 김은건 작사 최치성 작곡의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민요 걸작 경음악집에 있는 창부 타령인데요. 1990년 아세아 음반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성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필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올해 6월 분기 실업률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항로 좌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방문 의지를 밝히며 이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미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유와 기회의 정신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을 받아들여온 포용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미국인 교황이라기보다 우연히 미국에서 태어난 교황이라고 표현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보편교회의 목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자신의 가족 역시 이민자 배경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주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시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 실업률이 지난 분기에 5.4%에서 5.6%로 급증하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구직을 권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전체 실업자 수는 지난 분기 대비 7천 명 증가한 총 17만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실직자와 더불어 추가 근무를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미활용률 역시 13.8%까지 상승하며 약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실직 상태에 놓인 구직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청년층과 마오리, 태평양섬 출신 주민들이 이번 고용 한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발표를 두고 뉴질랜드 여야 정치권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높은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채용을 보류하며 어려운 분기를 보냈다면서도 기업 신뢰도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 노동당 바바라 에드먼즈 재무대변인은 크리스토퍼 러싱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담한 성적표라며 경제적 성장과 고용 확대를 약속했던 정부가 오히려 최악의 실업난을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시장 악화와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및 경제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정당기금 모금 행사 참석 후 공군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바쁜 일정 때문이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럭슨 총리는 국민당 후원 행사를 마친 뒤 공군 6인승 항공편으로 오클랜드로 이송했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총리가 국방부 자산을 선거운동용 개인 택시처럼 남용하고 있다며 정치 행사 참석과 공무 수행 사이의 명확한 경계선을 위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럭슨 총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정된 회의와 전 국회의원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동해야 했으나 야간 민간 항공편이 모두 끊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항공기는 조종사의 필수 비행 훈련을 위해 어차피 운행돼야 하는 전용기므로 이번 탑승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정당 목적의 군용기 이용을 둘러싼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질랜드 상무위원회가 대형 슈퍼마켓 체인 푸드스터프스 사우스를 상대로 경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식료품 시장의 공정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조치입니다. 상무위원회는 푸드스터프스 사우스 공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계약 또는 관행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식료품 가격 경쟁을 저해했는지를 법원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푸드스터프스는 뉴질랜드에서 뉴월드, 팩앤세이브, 포스케어 등을 운영하는 최대 식료품 유통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식료품 시장은 푸드스터프스와 우러스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는 구조로 경쟁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상무위원회는 이번 소송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공급업체 모두에게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향후 심리를 통해 위법 여부와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경제학자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임금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상무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학자는 뉴질랜드 경제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생산성 저하, 임금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쟁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혁신과 효율성 향상에 대한 압박을 덜 받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무위원회가 현재의 경쟁법 집행 가능성을 넘어 시장 경쟁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과 시정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경쟁적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고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뉴질랜드 정부가 슈퍼마켓과 은행 등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식료품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무위원회의 역할 확대도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경쟁이 활발한 시장일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임금도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뉴질랜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의 광고판을 통해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인 시티레일 링크의 개통일이 9월 13일 일요일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오클랜드 교통국과 크리스 비숍 교통장관은 구체적인 개통일 확정을 거부하며 공식 입장을 아껴왔으나 펜쇼 스트리트에 설치된 광고판을 통해 그동안의 억측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한 55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브리토마트와 망가우 하우를 연결하는 3.5km 길이의 쌍둥이 터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통 시 통행시간 단축과 배차 간격 단축 등 오클랜드 철도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식 운행에 앞서 오클랜드 교통국은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개 관람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플리머스의 오마타 학교는 2011년부터 교실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학년 교실에서도 아이패드 사용을 중단하고 시범적으로 태블릿 없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필과 칠판을 다시 도입한 결과 학생들이 글씨와 숫자를 직접 느끼며 학습하게 됐고 교실 분위기가 훨씬 차분해지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기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4, 5학년이 되면 노트북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소아과 학회의 줄리 켈런 연구원은 뉴질랜드 아동의 스크린 사용량이 세계에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글씨나 책 읽기와 같은 전통적인 도구는 다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처리 시간을 더 많이 주어 기초 능력을 다지는 데 유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시간을 초과한 스크린 사용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교육적 성과와 건강을 위해 균형 유지가 중요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6시 마운트쿡 공항은 영하 10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초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전국적으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웰링턴에서는 드물게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랜스파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력 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뉴질랜드 국민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마운트쿡 공항이 오전 6시에 최저 기온 영하 10도를 기록했으며 푸카키 공항은 같은 시각 영하 9도를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오늘 아침 6시 기준 영하 8도까지 떨어졌고 크라이스트처치는 영하 3.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관광명소인 퀸스타운은 영하 5.2도를 기록했습니다. 인버카겔은 영하 5.3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은 오늘 아침까지 2.5도까지 떨어졌으며 해밀턴 공항은 오전 5시에 영하 2.4도를 기록했습니다. 타워포는 영하 5.8도, 팔머스턴 노스는 영하 2.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일인 금요일 아침 북섬 대부분 지역과 남섬에서도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밀턴과 테쿠이티는 북섬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내일 아침 영하 5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액트 후보 폴 헨리는 블렌하임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당 투표는 액트에 지역구 투표는 국민당에 하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카이코우라 지역구 액트 후보 바로 앞에서 이러한 호소를 펼쳤습니다. 지역 민주주의 보도팀이 헨리 후보에게 그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역시나 카이코우라 지역구 액트 후보 톰 스프너 바로 앞에서 헨리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작용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헨리 후보는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톰 후보가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나 유권자들이 액트에 두 표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할리는 지난 선거에서 카이코우라 유권자 중 두 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 투표보다 정당 투표로 액트에 표를 던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엠벌리 인근에 사는 자영업 엔지니어인 43세의 스프너는 4선 의원인 국민당의 스튜어트 스미스, 뉴질랜드 제1당 비례대표 제이미 아버클, 그리고 노동당 소속으로 말버러 구의원을 지낸 맷 플라이트 등과 경쟁했습니다. 스프너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개의치 않고 어쨌든 액트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부대표 세인 존슨은 의원 출마 자격에 새로운 제안을 두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이를 다다음 선거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투표권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으나 존슨은 이민자들의 의원 출마 자격에 거주기간 등 제한을 두는 방안을 선거 매니페스토에 포함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당대표 윈스턴 피터스가 중국 태생의 녹색당 로렌스 쉬난 의원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 사건 이후 나왔습니다. 피터스는 쉬난 의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으며 존스 역시 이에 동조하며 이민자의 참정권 제한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 대변인은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일부 총선 후보들 역시 해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당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항로 좌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담은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문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이후 항행 안전을 높이고 해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됩니다. 양국은 선박 운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항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동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동안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선박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운 시장도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공동 성명이 발표되면서 새 항로 운영 원칙과 양국의 협력 방안이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의 긴장성을 완화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콧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의 장기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스콧 장관은 일본 니혼 게이자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다카이치 노믹스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 등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는 지난 15년간의 경기 부양 정책이 일본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지속된 저금리가 엔화 약세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에 대해 깊은 신뢰를 표시하며 시장에서는 이를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관은 최근 미국과 일본의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엔화 약세가 아시아 전역에 통화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재정 부담 확대와 장기 금리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군사시설을 넘어 물류창고와 보급거점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키이우 시내 창고 시설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과 관련 없는 민간 기업 창고가 표적이 됐다고 비판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시설들이 군사 목적의 물류 허브와 보급센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 베리스의 물류창고를 잇따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부터 러시아 내 창고 20여 곳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주택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면서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과 공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활성화, 주택 공급 과정의 각종 절차 개선 방안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뿐 아니라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6원 9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5원 3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8원 6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으며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서리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차가운 남풍이 불다가 저녁부터 차차 잦아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약하겠고 저녁부터는 부풍이 점차 불어 상대적으로 따뜻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닷컴 JM필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라임타임 안내입니다. 라임타임은 음악, 노래, 율동, 이야기, 게임, 손가락 동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 재미있고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기 프로그램은 도서관 사서들이 진행하며 때때로 초청 작가도 참여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에게 적합하며 이 프로그램은 학기 중 격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됩니다. 8월 6일,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글레니든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라임타임 마운트 로스케일 도서관 안내입니다. 무료 프로그램 라임타임은 음악과 노래, 율동, 손가락 동요를 함께 즐기는 재미있고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18개월부터 3세까지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까지 마운트 로스케일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율동과 동요 시간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음악과 동요에 맞춰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무료입니다. 사전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아본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엘브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